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족의 형태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가 되었죠. 대가족 시대에는 가족의 중심은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핵가족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가족의 중심축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넘어온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다면 성경은 가정의 중심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중심은 부모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의 제5계명 말씀인데요. 사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가정의 중심이 부모이고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썼던 그런 단어예요. 잠언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카베드란 단어를 썼습니다. 시편 86편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 말씀에는 영광이란 단어가 카베드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부모님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 가정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도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카바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또 성도의 관계가 백성과 왕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공식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우리가 공경을 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공경이 안 되죠. 사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맞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정에 충실한 분이 아니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특별한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를 따르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가정적이신 분이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들도 그렇게 가정적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소한 것도 다 내어주고 헌신하는 그런 아버지신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식사를 이제 하고 나면 저녁에 그 비싼 배를 한 번씩 어머니가 깎아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배는 다른 과일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면 배를 이렇게 또 4등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씨가 커서. 그러면 그 씨가 큰 걸 과일 뼈라고 그러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 과일 뼈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아빠는 왜 저 과일 뼈만 드시냐, 어렸을 때. 근데 분명히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아빠는 저 과일 뼈를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다 휴가를 나왔는데 또 어머니께서 그 비싼 배를 아들 나왔다고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좀 철이 들었다 싶어서 재빨리 그 뼈를 그릇에 담아서 아버지에다 갖다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는데, 아버지 이 뼈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이놈아 아버지도 몸통 좋아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사소한 것들 웬만하면 다 아이들에게 양보하지요. 근데 비슷한 일이 저도 생겼어요. 제가 먹는 것을 다 좋아하지만 치킨을 또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꿈이 양계장집 딸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치킨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내와 치킨을 먹을 때는 한 번도 제가 경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닭다리를 좋아하고 저희 아내는 그 퍽퍽한 가슴살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엄마의 식성을 좀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치킨은 꼭 아빠의 식성을 닮아서 퍽퍽한 살은 안 먹어요. 그래서 치킨 다리는 몇 개죠? 두 개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양보를 했는데 이 양보하는 아빠의 마음을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조건 치킨 다리를 먹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퍽퍽한 살 엄마처럼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는 치킨의 모든 부위가 다 다리였으면 좋겠다.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다리를 먹어도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왜 애들 거 뺏어 먹냐고. 근데 저는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요,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그 희생과 헌신을 하기 전에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본질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데 시대가 변했다고, 상황이 변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변했다고 그 말씀이 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자녀 키우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 키우라 말씀하세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녀를 키우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실제로 공경하는 것일까요? 이 공경이란 단어가 이제 카베드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겁다, 영광스럽다, 풍부하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 뭐 존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는 말의 무거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책망하며 주시는 말씀이지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다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인 두 아들이 성전에서요,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의 그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나쁜 짓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짓을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보다 못된 짓하는 그 아들들을 네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히 여긴다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누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일까요? 부모의 말에 무게를 두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순종하는 자녀, 공경하는 자녀라는 것이죠. 이 부모 공경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시죠. 그것도 번제로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이삭 둘 중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00세의 나이에 얻은 그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더 무겁게 여기는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인물은 이삭입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15살에서 한 17살쯤 되었을 거라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20세가 가까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을 오를 때에 종들은 다 그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올랐어요. 120세 된 아버지가 짐을 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15살 된 아들이 짐을 졌을까요? 15살 된 아들이 짐을 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또 번제를 드리는데 이 120세 된 아버지가 아들을 자연스럽게 묶고 번쩍 들어갔고 그 번제단에 올려놨을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들 이삭이 도망가지 않은 것이고 그 번제단에도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그 칼을 목에 가져다 대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아버지의 말을 더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내 생각보다 아버지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생명보다 아버지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여기니까 이삭은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욱 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카베드를 보게 되고 자기 자신보다 아버지를 더 무겁게 여기는 아들 이삭의 카베드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모 맞으신가요? 맞으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출발점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있다는 것이에요.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세웠구나.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가정 안에 그 자녀들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집에 가훈이 집에 가면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써서 액자로 붙여놨는데 막기 전에 자라자요. 막기 전에 자라자.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안은 3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가훈을 왜 저렇게 지었냐고 제가 그 목사님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저희 결혼을 주례하셨거든요. 옛날 목사님들은 집이냐 교회냐를 고르라고 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갈아서 넣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을 했는데 자녀들은 뭐 가끔 방황할 때가 있는 거죠. 놀라운 건 그렇게 방황을 하는데도 결국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대 세게 맞으니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에게 그 방황하는 아들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고 본인도 그렇게 한 대 세게 맞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셨고 제 친구도 한 대 세게 맞고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가훈이 맞기 전에 자라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자녀도 여러분을, 죄송한 말이지만, 중요하게 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에는 이러한 전제가 있어요.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부모의 말이 무거워지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113번 사용이 되었는데 존경, 존귀, 영화, 영광 이런 뜻으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성도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높이는 것 그 자체가 공경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특별히 예의가 바르고 인사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그런 자녀들 보고 우리 어른들 뭐라고 하지요? 네 집 자식이냐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자녀의 행동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의가 없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집 자식인데 저러고 다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안에도 뭐가 보이는 겁니까?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어른 만나면 무조건 인사 잘해라, 존댓말 잘해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항상 웃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 자녀가 내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이 되기를 기대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아, 저 가정은 정말 그 부모가 말씀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키웠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존귀케 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형들이 요셉이 동생인지를 모르고 만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애굽의 이제 궁전에 이제 소문이 다 났는데 신기하게도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창세기 4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20절도 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사실 바로에게 있어서 야곱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있는 좋은 것들을 아끼지 말고 그 아버지에게 다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요셉 때문이에요. 야곱은 바로에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요셉의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애굽에서 야곱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나 성공했는가로 그 자녀를 평가하고 칭찬하고 그 부모를 존귀케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그 세상의 성공으로 칭찬하지 않으세요.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녀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성공한 부모인 것이죠. 우리 세 번째, 우리 부모들은 물질의 헌신도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보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 풍부하였더라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부모를 풍요롭게, 풍부하게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물질의 섬김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면 본인에게는 부유한데 부모에게는 가난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본인 할 것은 다 하면서 부모를 물질로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부딪혔던 주제들이 있지만 이 부모를 물질로 공경하는 부분에서 부딪혔던 일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유대인들도 부모와의 관계가 엉망인 그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요, 다 좋은 며느리, 다 좋은 아들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잘 믿는데 부모하고 관계가 불편한 자녀들이 있었고 그 부모를 책임지기 싫은 그런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고르반하고 드리면 된다고 했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원래는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이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뭘 어기는 거죠? 오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 자녀들이 계속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드리면 그 하나님이 너의 그 불편한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드려라 이랬어요. 그러면 너는 율법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부모에게 대한 불편한 마음도 다 자유로운 마음이 생길 거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부모님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질로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출가한 그런 자녀들 계실 겁니다. 그 자녀분들의 씀씀이가 좀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물질로 잘 섞여주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제 생일이 되면 저희 아이들이 카드를 씁니다. 제가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진 못해요. 예. 그렇다고 아이들이 뭐 돈이 없는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지갑을 제가 가끔 확인을 하거든요. 돈이 얼마 있는지. 그래서 없으면 제가 몰래 빼서 이렇게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데, 근데 제 생일이 되면 이제 이놈들이 카드는 쓰는데 양말을 한 켤레도 안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가 제 딸 생일인데 벌써 자기 뭐 사달라, 어디 가야 된다, 친구는 몇 명 올 것이다 통보를 했어요. 사실 아이들에게 뭐 양말 한 켤레 받는 게 뭐 그게 크게 대단한 건 아니죠. 그리고 저도 뭐 용돈을 제가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선물 안 받아도 마음만 받으면 됐지 뭐 이러고 넘어가요 항상.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것도 가르쳐야 하는 거구나. 물질적인 부분에서 부모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운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하고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건 가르치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 중에는요 부모로부터 물질의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 부모님들이요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너희도 빠듯한데 네 새끼들이나 부족하지 않게 잘 먹이고 잘 살펴라 그러면 우리는 괜찮아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이것을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서 이 마음을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5계명이 참 희한한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 2계명이 있는데 이 5계명 안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요. 심지어 신명기 같은 말씀인 이 신명기에서는요 이 말씀의 한 가지를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데 신명기 5장 16절 하반부를 보면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복을 누리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고 잘 되는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공경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시나요?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 부모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 다 중요한데요. 나아가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5계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5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그 축복의 통로가 부모가 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앞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자녀로부터 공경받는 부모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로부터 공경받는 부모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할까요? 이유를 찾는다면 뭐 수없이 많을 거예요. 뭐 우리 자녀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노여워지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삶이 본이 되지 않을 때 그냥 아빠가 집에 와서 TV만 보면서 공부하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말로 키우지 않고 삶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렇죠? 무슨 대단한 본을 좀 보여주겠다고 결단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을 먼저 본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는 기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구나. 이것을 삶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먼저 무게를 두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삶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절대 우리를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이에요. 부모된 나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부모의 헌신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KCPC의 모든 부모님들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 전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을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 되게 하시고 자녀의 얼굴에서 존귀한 부모의 얼굴과 삶이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을 위하여 먼저 삶으로 헌신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KCPC의 모든 부모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녀들, 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야 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야 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훈계하고 세워내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사랑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고
사랑할 때 꺾지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주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예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세 가지 잘 배웠습니다. 말의 무거움, 존귀하게 여기는 것,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깊이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자녀들도 존귀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로 삶으로 헌신하는 이런 부모 되게 하시며 그런 자녀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땅 위에 것을 매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향기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사랑과 존귀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하게 하시며 이 귀한 것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이 가슴 머리를 넘어서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를 넘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선물 청지기로서 육신의 아들 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는 우리의 성공을 대신 이루는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병사들로 세워내는 이런 영적인 부모님, 사명을 맡은 부모님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되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